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많이 생각하지요. 자, 이 질문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처음에는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삼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답도 강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쇠와 이 유리 가운데 둘 다 강하긴 합니다만은 서로 부딪히면은 유리가 깨지죠. 그러니까 쇠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쇠를 서로 긁으면 쇠에 흠집이 생깁니다. 여러분, 쇠못으로 유리창을 한번 긁어보십시오. 유리에는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리 조각으로 철판을 긁으면 철판에 흠집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유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 어떨 때는 쇠가 더 강하고 어떨 때는 유리가 더 강할까요? 그거는 강하다는 말의 뜻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강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뜻과 굳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쇠보다 굳세진 못하지만 강도가 더 단단해서 쇠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쇠는 유리보다 단단하지 못하지만 더 굳세기 때문에 유리를 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강한 사람인데 삼손은 유리처럼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쇠처럼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여러 번 싸워서 이겼습니다. 때로는 3,000대 1로 싸워서도 이기고 전혀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리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힘까지도 다 잃고 망한 겁니다. 세상에는 삼손과도 같이 유리처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힘도 세고 성격이 사납고 말도 함부로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늘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쇠처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이나 행동이 사납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래의 모습을 점점 더 굳세게 지켜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은 지는 것 같이 내가 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잘 지켜내서 끝내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인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힘은 좀 부족하지만은 아주 강인한 사람이 대부분의 위인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강인하지요? 무너져도 일어납니다. 다윗도 강인하고 다니엘 그리고 또 바울, 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다 강인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정말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거기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하는 얘기죠.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뭐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뭐 그 뒤에도 보면은 쭉 자기가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하면서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말 수없이 매맞고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아주 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바울은 수없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 본래의 모습은 절대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이루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게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한순간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이 일천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 앞에서 힘없이 그 만류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힘과 지혜와 부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다른 데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약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받았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목회자들 중에서도 은사나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은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목사의 본질을 잃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좀 보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삼손과 세례요한처럼 태어날 때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사무엘처럼 부모의 그 서원 때문에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이 바울처럼 스스로 구별해서 나실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의 규례를 꼭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나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래서 포도 열매와 관계된 모든 것을 금하였는데 이거는 사람의 그 쾌락을 금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둘째는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는데 그 이유는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였습니다. 거기에는 상징이 있어요. 두 가지 상징이 있죠. 하나는 영광,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리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팍에다가 잠들게 하고 삼손의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서 삼손이 힘이 빠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가닥이 일곱 개를 의미하는지 일곱 묶음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들릴라의 그 무릎팍에서 잠이 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일곱 묶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면도한 것처럼 다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고작 일곱 가닥을 뽑았으니까 잠 깬 삼손 앞에 블레셋 방백들이 왔을 때에도 삼손의 머리에는 많은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삼손이 이 머리카락을 믿고 힘쓰려고 하지만은 더 이상 그 큰 힘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때도 이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모르고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상하다. 응? 내 머리카락 여전히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머리카락만 있으면 큰 힘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삼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나간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삼손은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죠. 히브리 말이 쉐바 이거는 숫자로 일곱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만약 동사형으로 사용된다면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일곱 가닥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일곱 가닥이 아닙니다. 일곱 가닥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룩한 그 약속, 삼손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모든, 예? 모든,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내주고 말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삼손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들하고 음주가무를 즐기던 사람이었죠. 블레셋군이 3,000명 이길 때도 여러분 무얼 무기로 삼았지요? 나귀 턱뼈 아닙니까? 죽은 짐승 사체 일부를 그냥 터치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3,000명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머리카락도 뽑혔어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실인으로서의 금기,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을 모조리 다 어긴 삼손입니다. 힘이 빠지더라도 벌써 빠졌어야 될 사람이지요. 호색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의 비밀을 다 말하고, 그래서 그 머리카락 비밀을 안 들릴라가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 그 여자 얻기 위해서 호색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행동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삼손만 그런 거 아니죠. 첫 인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으로부터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기는커녕 더 지혜로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거짓말을 마음에 두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와는 음식에 대한 이 육체의 소욕, 또 자기가 더 지혜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뭐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런 이 과도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교훈해 주시면서 육체의 소욕 따르는 대표적인 것을 15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말씀해드린 그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15가지 육체의 소욕을 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다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와 음행과 다툼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은 약해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육체의 소유인 것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걸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그래도 잘 빠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우상에 잘 빠지느냐고 하면은 탐욕의 우상에 잘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숭배는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긴다, 무슨 아세라를 섬긴다,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처럼 다른 종교나 어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여러분 탐심이란 말씀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탐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돈 욕심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교회 안에서 내가 명예를 얻거나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세습을 강행하고 성직도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조리 이 육체의 소욕들이란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주장하거나 세습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중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깨져버리는, 실제로는 약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음행도 육체의 소욕이에요. 삼손도 음행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는 음행은 악도 아니야, 음행하면 죽는 게 아니야, 더 행복해진다,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엇과 비슷하지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더 잘 된다. 뭐 음행하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까지 옛날에 이 하와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사회에서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투 운동이라고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나도 저 사람에게 당했다 하는 그 성을 착취하고 고통 주었던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을 이용하고 금력을 이용하고 아니면 무슨 계급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세력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다운 모습은 다 깨뜨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은 다 깨져버린 거거든요. 삼손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툼도 정말 무서운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다툼은 여러분 성경 보셨다시피 분쟁과 시기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여러분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약한 사람일까요? 어디서나 분쟁 일으킬 정도의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은 분쟁을 일으킨 사람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약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모임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공동체마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약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지만은 결국 자신도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약해져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본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육체의 소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주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데 삼손은 가만히 보세요. 삼손이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적어도 받은 사람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임에서 놀라운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자 얘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나와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삼손이 그 놀라운 능력을 입어서 막 이겨내는 겁니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은사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삼손에게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삼손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뭐 일 잘하고 권력을 얻고 하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은 삼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처음에는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었단 말씀이에요. 악을 이기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재능과 능력을 받아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마저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는데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도 혹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고 하면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잘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 종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 안다고 하시나요? 모른다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 이하에 나오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재물과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과 힘을 받았다고 하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 중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로 직분을 받고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으로 사람을 잘 감동시켜도 역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거나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유리처럼 표면은 단단하지만 원래 모습은 쉽게 깨져버리는 삼손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도의 본질도 지키는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장은 내가 상처를 받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해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선을 이루어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당장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체면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해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납작하게 눌러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짓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고 내 뜻을 이루면은 당장은 기분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신앙과 인품은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죠?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뒤끝이 씁쓸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진짜 강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은 내 뜻대로 못하고 당장은 내가 고통을 겪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내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딱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더라도 성도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강한 사람, 강인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악을 이겨야 될 터인데 우리가 항상 악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악에게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에게 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에게 이기다가도 한 번만 지면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삼손은 수없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다가 한번 무너지자 사로잡히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번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유리가 박살나는 것처럼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망해버린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물론 삼손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삼손의 머리털에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마지막에 삼손이 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도 삼손의 그 남은 머리털들이 있지 않아요. 또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냥 그렇게 물리쳤습니까? 그 전에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털 자르고 나면은 자연적으로도 저절로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요, 자연 법칙으로 저절로 다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요놈 괘씸하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면 그까짓 거 머리털 하나 다시 안 나오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 머리카락 속에 두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영광과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소망을 가지면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젠 끝났다 그러고 포기해버리면은요, 다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새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정말 패배자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사실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힘이 다 빠졌잖아요. 눈까지 뽑혔어요. 지금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는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 잔치에 놀림감으로 묶여와서 그들을 흥겹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해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는 그 신전을 파괴해서 블레셋을 파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물론 삼손도 같이 죽었지만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을 그는 사사로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종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종을 세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뭐 일을 이루시는 것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말 한마디면은 다 이루실 수 있고 돌 가지고도 이루실 수 있고 뭐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뭐 일 이루는 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망할 것이냐 망하지 않을 것이냐, 내 자녀가 정말 패배자로 거기서 끝나고 말 것이냐, 그래도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수시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뜻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새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의 본질도 회복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악에게 졌지만 다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넘어졌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강인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육체의 소욕을 한 번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이 강인한 성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세에서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육신이 약해서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이민교회가 약한 교회입니까? 힘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두고 보면은 우리 이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교회들, 심지어 성령님의 은사도 여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거 삼손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국교회에도, 우리 이민교회에도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목사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큰 권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성도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 강인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회개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이 회복되고 악에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회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